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곧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오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등장해요. 6절을 보시면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6절 하반절에 있는데 이 재앙은 북방에서부터 밀려오는 재앙이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거의 멸망으로 몰아갈 만한 그런 재앙입니다. 북방에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군대가 마치 구름처럼 몰려오고 회오리 바람 같은 병거를 타고 그리고 독수리보다 빠른 말을 타고 올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데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이 재앙이 몰려오는데요. 이거는 마치 7절을 보면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 같아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라는 표현 또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성이 다 황폐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리하고 이미 그 조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그래서 다 무너지고 망해가지고요 오히려 그 황무지처럼 폐허처럼 변해버릴 거다 그렇게 선언하세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리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우리는 우리는 태풍이 밀려올 때는 남쪽에서부터 밀려와요. 겨울에는 찬바람이 북쪽에서부터 밀려오죠. 이스라엘은 우기가 되면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그러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우기가 되는 거고, 동쪽 이제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밀려오는 뜨거운 바람이 밀려오면 그거는 건기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처럼 남쪽에서 태풍이 올라오는데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살면 남쪽에서 만약에 태풍이 밀려온다 이러면 그거 다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은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밀려오면 건기가 되고 온 세상이 메마르는 거죠.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뜨거운 바람이 밀려오면 온 세상이 다 메마르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도망갈 수 없을 거다. 오늘 본문 11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 평소에 밀려오는 뜨거운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이 올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도망을 못 가요. 15절과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안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이거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다안과 에브라임은요,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는 벌써 망한 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이 다안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다안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한다고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는 기본적으로 두 지파를 위한 사역이 아니고 열두 지파를 염두에 둔, 왜냐하면 열두 지파가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편이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음에 늘 그 열두 지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다안은요, 가장 욕심도 많고 가장 싸움도 잘하고 나서기도 잘하는 지파고, 에브라임은 뭐 유다에 필적할 만큼 오히려 유다보다 훨씬 더 큰 세력을 가진 엄청난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안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제일 나서기 좋아해서 싸움 잘하는 다안도, 그리고 아무리 거대한 세력을 가진 에브라임도 이 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 있는 지파들도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들려오는 모든 소식이 다 비참한 소식인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저 적은 우리가 물리칠 수 없다. 이런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심판. 그래서 마치 맹렬한 분노가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다 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시는데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맘먹고 대충 넘어가도 되는 분이냐,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악을 심판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고 살다가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 그 비참한 꼴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섬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러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랴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원래는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지난번 민수기 읽었을 때 기억하시면 나팔을 불 때는요, 전쟁에 나갈 때 나팔 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요, 5절의 나팔은요, 도망가자는 나팔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본래 나팔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나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 나팔이 도망가자는 나팔인 거죠. 이제 피할 수 없다는 나팔인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다가는 승리의 표지가 되어야 될 것이 오히려 패배의 표지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이 오히려 우리의 슬픔으로 변한다는 것을 이 본문이 경고해요. 이렇게 초라한 꼴이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이렇게 무서운 꼴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심판이 밀려오는 거죠. 악하기 때문이고, 그런데 그 고통이요,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이 말씀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14절이 암시하듯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마음에 악함이 가득해요.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악이요, 그저 작은 실수 정도가 아니고 아주 마음 깊이 그 아주 고약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악이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이 고통과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삶의 고통이 찾아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아주 고약한 그 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묵상한 대로 하자면 진실하지 못한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거짓말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못하는 것, 연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움켜쥐기 위하여 무한 경쟁하는, 그래서 뭐든지 자기 목표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만한 죄악이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적당히 종교적인 생활을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뭐 예배를 빼먹고 기도를 안 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책망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 윤택함을 위하여 못할 일이 없는 뭐 이런 것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앙과 심판이 몰려올 때요, 지도자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오늘 보면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왕과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야말로 어떤 지도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왕과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유다 영적인 상태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주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2장에서 3장에서 계속 왕과 지도자 또 제사장과 선지자 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은 회개하라 그러고 뭐가 삶의 제대로 된 기준인지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왕과 지도자들조차도 재상과 선지자들조차도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이 제일 중요하다. 잘 사는 거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르게 살자고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윤택하고 더 부자로 살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거 하나님의 복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심판하실 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시대에도 이런 왕가 지도자 또 이런 재상과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어떤 의미에서 많은 종교적 역할을 하는 종교인들이 어떤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이끌기보다는 더 건강하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라고 부추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보다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요 아주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세요. 선포하신다는 거는요 아직 밀려오지 않았어요.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조짐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언제까지 그 악한 생각을 품고 살겠느냐.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그래서 뭔가 깃발을 드는데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정말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쳐요. 오늘 보면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는 것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꿇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너뜨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이켜서 구원을 얻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약을 씻어버리라고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책망하시는지를 잘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저 더 화려하고 더 윤택하고 더 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세상 풍조에 매여 살 것이 아니고 거룩함에 대한 열정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에 매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